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무슨 영화 보셨나요? 2월달 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청취자 임녹팀님께서 그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 있잖아요. 그 소설의 원작인 유명한 그런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시즌1에서 4까지 보시고 또 원작 소설까지 보시고 저희 블로그에다가 리뷰 글을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4월달에 4월 15일인가요? 뭐 그쯤에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뭐 왕자의 게임 즐겨보시는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오셔서 블로그 오셔서 리뷰 글 읽으시면 더 그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 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그런 드라마이고 소설이지만 재미나게 글을 써주셔가지고 읽는 것만으로도 전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좀 오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블로그는 뭐 각종 포탈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무슨 영화 보셨나요? 2월달 편 한번 수다 떨어 보겠습니다. 저희 영화 페이지에 처음 오신 분들 항상 초반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학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신 게 있네요. 2월 8일날 남겨주셨는데요. 아메리칸 스나이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도 남깁니다. 전쟁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 설정이 유난히 사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허트로커 다음으로 현대전을 잘 묘사한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 좋았던 장면은 가족과 전우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은 군복무 경험이 있다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군사 우월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과 과연 전쟁은 누구를 위하여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영화를 보는 동안 계속 되새겨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도자였던 부시 대통령은 석유 때문에 자국과 타국의 희생을 유발시킨 것인가 하는 진지한 의문도 품어봤습니다. 비교할 만한 영화로 허트로커뿐 아니라 론 서바이버와 제로 다크 서티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학님, 요새는 보이시지 않던데 계속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메리칸 스나이퍼만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소심고양이님도 이 영화 보셨네요. 2월 7일날 남겨주신 건데요. 이스트우드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지루했던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선 학님의 평가하고는 대조적인 그런 감상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랜드 토리노, 체인즐링, 미스터 리버,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 등 이스트우드의 작품은 모두 깊이와 재미면에서 항상 큰 만족을 줬는데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반전 영화로서의 메시지 전달은 충분히 된 반면 재미는 없었습니다. 전쟁을 미화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나이퍼라고 하면 날렵한 이미지가 연상되는데 우리의 브래들리 쿠퍼는 너무 현실적인 아저씨 몸매로 등장해서 처음에는 누구지? 한참 떠올렸네요. 현실감도 좋지만 남자 주인공은 좀 멋있어야 영화 보는 보람이 있겠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주인공 그 캐릭터의 외모부터 좀 감정이입이 안 됐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브래디 쿠퍼가 영화를 위해서 살을 일부러 찌웠다고 하죠. 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아메리칸 스나이퍼 비교 감상해봤고요. 학님의 영화 페이지 첫 입성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다이빙벨 보고 남겼습니다. 요거 현재 VOD 3,500원입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요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에 쓸 제 첫 감상 댓글 놓고 이 영화를 쓰고 싶었습니다. 2014년 강신의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감상하지도 않고 특별상을 제가 줬었죠. 그런데 영화를 본 다음에는 그 선택이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파생 사건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통해 세월호 사건 전체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다이빙 벨이라는 구조 기구가 있었죠. 그 기구와 이종인 대표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이빙 벨을 갖고 구조를 나간 분이죠. 이종인 대표. 그 기구와 이종인 대표가 겪은 일들을 통해 세월호 사건의 여러 부조리와 슬픔, 분노 등을 어쩌면 상징적으로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이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빗대서 이종인 구하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신원하기 위해서라고는 생각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종인이란 사람이 당한 일들은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당한 일들과 맥락이 닿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세월호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 영화는 그런 구조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울컥하거나 뭐 분노에 몸을 떨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종인 구하기 영화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는 그를 완벽하게 구원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거기서 오는 어떤 묘한 감정, 이 괴리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묘한 감정이 영화 전반에 깔려있습니다. 영화는 자기적으로 심판을 사용하지도 않고 세월호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언론의 모습, 해경 및 정부의 모습 등을 일부러 세세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종인에게 초점이 맞춰있죠. 저는 이 선택이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려는 마음가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펑펑 울기라도 하면 분노감이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쉽사리 그것을 담지 않고 또 허락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월호 사건은 진행 중이고 또 이종인 죽이기 혹은 다이빙벨 죽이기 혹은 조금 더 확장시키자면 다이빙벨을 상영했던 부산국제영화제 죽이기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제 4월달 다음 달이면 이제 1주기잖아요. 그런데도 뭐 제대로 사회적으로 뭐 합의를 보거나 정리된 게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뭐 계속 읽어드리죠. 화내지 말고. 물론 영화에서 제 기억에는 한 세 번 정도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은 이종인 대표의 울분이었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유가족의 울분이 나옵니다. 이때도 자기적으로 감정을 고조시키지 않습니다. 그 분량 자체도 그리 길지 않고요. 앞서 기가 막힐 정도로 부조리한 상황을 보여준 다음 이런 울분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그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상호 기자, 이 영화를 만든 이상호 기자는 참 의리가 있다. 그리고 독립군은 어느 시대에서는 핍박받는구나. 우리는 전후 사정, 인과관계 등을 전혀 모른 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비단 사건과 사람뿐만 아니라 영화를 볼 때도 그러하니까요. 이 영화는 시간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덕에 다시 한번 사건의 재구성을 머릿속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75분 정도의 분량인데 할 말은 다 하더라고요. 시사 팟캐스트가 아니라서 영화 팟캐스트 진행자라서 일부러 사회적 코멘트를 적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 블로그에 개인적으로 이종인 대표에 대한 진실을 확고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세월호 사건을 다시금 환기할 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괴로움을 피하기만 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겠죠. 어른들 혹은 세월호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과 함께 보기에도 좋을 만큼 적당한 수위로 꾸며져 있다. 제가 다큐멘터리는 잘 몰라서 영화적 평가를 어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산만하지 않았고 우직하고 강렬하게 잘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여튼지간에 뭐 아직 못 보신 분들 VOD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IPTV로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IPTV는 제가 검색을 안 해봤네요. 그러니요. 다음 달 4월 달에 이제 세월호 일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이 영화를 다시 보시면 어떨까. 주변 지인들 불러놓고 함께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본 다이빙 벨이었습니다. 자, 산사춘님이 메가박스 이수에서 보신 워터 디바이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IPTV 쪽으로만 나온 것 같아요. 4,500원이고요. 러셀 크로우 감독 주연의 영화입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딱히 나쁘지 않은 영화라고나 할까요? 전쟁 영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시간대에 볼 게 없어서 선택. 영화의 배경이 터키 이스탄불로 나오는데 아름다운 사원이나 골목길 장면은 좋았습니다. 촬영지가 이스탄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약간의 감동은 있었지만 뭔가 이야기가 구멍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5%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2%도 아니고 5%나. 딱히 추천드리진 못하겠지만 보신다고 하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산사춘님 보신 워터 디바이너. 러셀 크로우가 좀 선 굵은 연기를 또 잘하시는 분인데 러셀 크로우 좋아하시는 분들 그 5% 부족한 것을 감수하시면서도 하시고라도 보시면 되겠네요. 저 말이 좀 이상한데 요즘에. 자, 제 댓글입니다. 상의원 감상했습니다. 과유불급 같더라고요. 여러 이야기 줄기가 엮여있습니다. 한석규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박신혜와 고수의 러브라인, 다음에 유연석의 컴플렉스 등등. 개인적으로 한석규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더 선명했으면 어땠을까 싶더군요. 박신혜는 정말 이쁘게 나오지만 고수와 러브라인을 형성할 때는 그 장면들이 좀 다 불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환타지 필라는 영화인 건 확실한데 현대 의상을 접목시킨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좀 어렵긴 하죠. 관객은 그 영화 속에서 말하는 혁신적인 옷이 뭔지 잘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감독이나 작가가 관객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 이게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잘 모르거든요. 차라리 보수적인 방법이지만 임건택 감독의 취하선처럼 그 영화 속의 어떤 비평가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이 예술 작품이 정말 훌륭하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깔끔한 코믹물을 만들었던 이원석 감독의 최신작인데 영화의 주제에 감독님의 재기발랄함이 좀 짓눌린 거 아니냐. 고수의 천방지축 언행 자체도 영화 자체에 잘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석규가 맡은 인물은 신분 상승의 꿈을 위해 죽을 고생을 하면서 현재 자리에 오른 인물이죠. 임금만이 자신을 알아주었고 결국 양반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러나 글을 모르는 글자를 모르죠. 한문을 그 인물은 끊임없이 중인 신문으로서 열등감을 갖고 있고 이는 그가 권력자들의 놀이개가 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 그가 천재적인 감각에 고수가 연기한 인물을 시기 질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는 글을 읽을 수 있을 뿐더러 시대를 앞서간 감각으로 그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색다른 만족감을 주죠. 심지어 그는 젊습니다. 한석규는 죽을 고생해서 겨우 나이 먹고 이 자리에 왔는데 고수는 빠른 시간에 젊은 나이에 왕과 중전의 마음을 얻게 되죠. 심지어 민심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한석규를 권력지향적 인물, 신분 상승을 위해 권력자의 놀이기가 되는 하찮은 쌍놈쯤으로 아는 다른 이들과 달리 고수 씨만이 이 한석규의 진정한 미적 감각, 예술적인 재능을 알아줍니다. 즉 고수 씨만이 한석규의 존재의 의의를 알아봐 준 것이죠. 이 한석규는 고수 씨를 시기 질투하지만 고수 씨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모순된 감정을 품게 되죠. 이 감정의 충돌은 한석규로 하여금 고수 씨를 낙마시키게 되는 결정적 기여를 하면서도 그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감성적 언행을 낳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석규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집중되었다면 이 영화가 더 무게감과 여운을 갖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뻔한 천재와 범죄 이야기 구도이지만 이 구도를 제대로 재미나게 풀어낸 작품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본 상의원이었습니다. 자, 산사춘님이 아메리카 셰프 보셨는데요. 이 영화 한번 비교 감상해보겠습니다. 세 분이나 적어주셨네요. 자, 먼저 산사춘님 댓글 읽어드리죠. 압구정 CGV에서 관람. 존 파브로 감독 주연의 영화입니다. 영화 보고 나서 찾아보니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군요. 크크. 이분이 아이언맨 1, 2 감독이시고, 아이언맨 3를 기획?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하여튼 아이언맨 1, 2 감독은 확실합니다. 제가 또 살펴보니까요, 이분이 굉장히 재능이 많더라고요. 연기도 많이 하셨고요. 생각보다 작품 수가 꽤 많더라고요. 주연 맡은 영화도 많고 TV 드라마도 연출하신 것도 있고 다재다능한 분이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이명세 감독의 개그맨이라는 그 옛날 작품, 1988년도작 그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배창호 감독이 주요 인물로 나오거든요.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배창호 감독이신데, 좀 갑자기 그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죠. 보는 내내 눈도 귀도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맛있는 영화. 중간중간 반가운 배우들이 나와서 좋았고, 셰프의 전부인 역할을 한 배우의 몸이 후덜덜해서 눈이 즐거웠어요. 제가 약간 변태스럽죠? 영화 다 끝나고 불 켜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길. 뭐 간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트위터 쪽으로 슬프다님도 2월 1일날 써주셨네요. 같은 날 봤던 개를 훔치는 특별한 방법처럼 소소한 가족 영화의 아역 배우가 참 이쁘고 연기도 잘하고 제이미 올리버의 건강한 식단을 보다 보니 그런 기름진 음식이 맛있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 영상으로 전해져 온다. 기름진 음식이 주는 그 음식만이 주는 그런 어떤 그 맛이 있거든요. 정말 기름진데 가끔 땡기는. 그렇거든요. 그 맛을 보면은. 우리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살코기를 먹으면 맛있지만, 또 어떤 음식에서는, 비계를 먹는 게 또 맛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드리죠. 제가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네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결국 그 관계로 인해 사건과 전개가 이루어지고, 몇몇 인물과의 그 관계는 나중엔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흠일 정도. 요리하는 장면을 위해 노력한 게 보인다. 마지막 엔딩 롤에 나오는 이 정도도 못하면 때려쳐야지 라고 드립을 치는데 요거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듯 빵 터졌는데 웃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엔딩 롤 끝나기 전에 불도 안 켜졌는데 막 나가는 사람들 당황스럽더라. 이렇게 써주셨네요. 엔딩 롤 올라갈 때 뭐가 나오나 보네요. 산사춘님도 계속 앉아서 보라고 하시고. 자, 또다시 트위터 쪽으로 류은 GT킴님께서도 써주셨네요. 아메리칸 셰프 유쾌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요리, 그리고 남자 판타지, 현실성 같은 건 치즈와 고기와 빵의 콜라보가 만들어내는 각종 샌드위치들 앞에서 가볍게 날려보낼 수 있다. 트위터와 바인과 페이스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주인공이 가진 건 오로지 직업적 능력과 때로 지나친 자존심뿐이다. 그런데 엄청 예쁘고 섹시하고 능력있는 전 와이프와 지금의 외로움을 달래주다가 알아서 빠져주는 젊고 똑똑한 현 여친, 심지어 스칼렛 요한슨. 현 여친이 전 남편까지 동원해서 다 챙겨준다. 근데 뭐 이런 장르물에서 굳이 그런 걸 심각하게 고민하며 볼 필요야 없으니까. 오히려 중요한 건 고추장과 낙지 볶음이 등장하고 영화가 끝나면 퀴즈노스나 서브웨이 가고 싶어질 거라는 쪽인듯. 이쁜 여배우가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자, 맛있고 이쁜 그 존재들이 나오는 영화 아메리칸 셰프 비교 감상해봤습니다. 자, 금비 언니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핸드폰에 영화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영화를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서는 아닙니다. 시간 날 때 봐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미루니 영화 볼 시간은 없고 빈둥거리는 시간만 늘어가네요. 아,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스마트폰을 안 쓰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옛날 핸드폰을 쓰고 있어서 저한테는 불가능하지만 저희 방송 청취하실 분들은 뭐 거의 고용량의 고기능의 스마트폰 쓰시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영화 볼 수 있도록 핸드폰에 넣어서 다니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금비 언니님처럼.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봤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 웨스 앤더슨, 이분 영화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영화 자체가 완전 제 취향이라기보다는 영상이 완전, 이놈의 비례가 완전, 색감이 완전 제 거네요.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 내면서 봤다면 집중을 할 만큼 빠져드는 영화는 아닌데 공교롭게도 그랜드 부다페스트나 폭스나 두 영화 모두 영화관과 버스 안에서 집중을 해야만 해 라며 자기 최면을 걸면서 봐서인지 이번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때문에 웨스 앤더슨 감독이 영화에 좀 더 빠져드는 계기가 된 듯합니다. 영화는 정말 깨알 같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보는 부분들이 깨알 같은 부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0평짜리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를 몇 시간을 공들여 구경하는 기분으로 봤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 개뿔도 모르는 연출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장면의 시점, 각도들이 어떻게 저런 상황을 저런 장면으로 라는 심하게 구체적이지 못한 감탄사만 연발했습니다. 새로운 부분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화도 이 감독님 영화가 될 듯합니다. 하지만 요새 음식 영화가 너무 땡겨서 아메리카 셰프를 노리고 있지만 웃지나 시간대가 개떡. 이렇게 써주셨네요. 역시 명랑 댓글 창시자다운데요. 마지막에 개떡으로 끝나는군요. 자, 웨스 앤더슨 감독의 어떤 그런 미장센 그리고 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감탄하시면서 영화 보신 것 같은데요. 저도 2014년 강신의 영화제에서 부다페스트 호텔로 이 감독님께 제가 감독상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 그게 조금 장점인데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뭐랄까 이렇게 그런 걸로만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른 장르적인 재미 혹은 뭐 쫄깃쫄깃한 이야기 그런 것을 기대하신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지 않는가.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이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이 아주 분명한 그런 감독인 건 확실하죠. 웨스 앤더슨 감독. 금비 언니님 보신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였습니다. 자, 드디어 킹스맨 한번 읽어보죠. 2월 11일날 개봉했고요. 533만 동원했습니다. 현재도 제가 이 녹음하는 현재도 스크린이 500개 이상 들었고요. 상영 횟수가 2500번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린 하나당 하루에 5번 정도는 상영을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상영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딱 보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영 횟수잖아요. 한 번 하는 게. 그럼 정말 열받잖아요. 또 내가 그 시간대에 시간이 없으면 그 영화를 결국은 그 극장에서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는 고른 시간대에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한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2월 11일날 개봉했는데 한 달 넘어서까지도 대단합니다. 제가 뭐 이것에 대해서 저희 블로그에 스크린 평화 공존 시대가 일시적으로 우연찮게 아니 우연하게 열린 거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블로그 좀 많이 봐주시고요. 저 500만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추격자가 503만인가요? 508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격자 기록을 깬 겁니다. 역대 한국에서 개봉한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지금 4등인가요 이게? 그렇죠. 친구 갈등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또 B급 정설에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많이 볼 수가 있는가. 저도 이 감독 좋아하지만 또 이 영화를 녹음했지만 이렇게까지 흥행하는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 말이 긴데요. 읽어드리죠 일단. 순길오빠님 댓글부터 시작해보죠. 킹스맨. 강신혜님이 꼭 보신다고 하셨던 킹스맨 보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 매튜번 감독의 전작이었죠. 킥에스 1탄을 봤는데 킥에스 1탄은 히어로 플러스 B급이라면 킹스맨은 스파이 액션 플러스 B급이었네요. 작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 때 느꼈던 기분도 약간 들었습니다. 조금 조금씩 비트는 유머 코드와 잔인한 장면을 흥겹게 표현하는 매력이 있네요. 저는 스파이 액션 영화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몇몇 유머들은 크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킹스맨 안에 참 여러가지 영화가 실제로 대사로 언급되기도 하고 오마주 된 것도 많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 액션 그동안 나왔던 유명한 스파이 액션 영화들 007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더 재미있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산선주님 댓글을 읽어드리죠. 메가박스 2수에서 킹스맨 관람. 킹스맨은 좀 잔혹한 장면이 있었지만 재미나게 봤습니다. 칼질할 때 잠깐씩 고개 좀 돌려주고 그래야 했지만요. 근데 제가 인터넷 하다보니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선 40분 정도 잘려나간 채로 개봉했다더군요. 뭔가 이야기가 툭툭 끊어지는 듯 하더니 좀 많이 잘라먹긴 했나봐요. 이번주에 IMAX관에서도 상영한다더군요. 다시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트위터로 마음님. 킹스맨 쿵푸 허슬이 떠올랐다. 영국 영화 같은데 영화 속 우산 탐이 났다. 존 윅의 키아노 리브스, 킹스맨의 콜린 퍼스. 분위기는 선뭇 다르지만 매력적이다. 킹스맨의 젊은 배우도 귀여웠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 세 분들과 다르게 약간 좀 안 좋은 감상 써주신 분도 계십니다. 트위터 쪽으로 류은 GT킴님 읽어드리죠. 킹스맨 시크릿 서비스. 이게 원 제목이죠? 뭐야 이 영화? 몰라 무서워. 초반 3분의 1까지는 와 이거 어쩌면 007을 대체할 21세기 젠틀맨 스파이물이 나오나 했는데 중반부터 먼치킨물로 변하더니 후반엔 킬빌 플러스 좀비물 같은 코믹 슬러시 무비로 마무리. 솔직히 보기 힘들었다. 내 취향은 아니다. 100명도 넘는 사람들 머리 터트리는 걸 불꽃놀이로 연출하는 센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강아지 한 마리도 못 죽이던 놈이 갑자기 독살과 대량 학살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지르는 건 뭔데? 스토리도 갤러헤드 사후엔 전혀 설득력이 없음. 그냥 공식대로 해야 할 거, 넣어야 할 거 마구 우겨넣은 느낌. 솔직히 록시랑 에거시랑 미션이 바뀌어야 정상 아닌가?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록시하고 에거시가 이제 마지막 남은 후보 두 명이죠. 그나마 볼만한 부분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콜린 퍼스의 수트픽과 액션. 교회 씬은 진짜 대단했음. 전체적인 액션 스타일은 존 윅의 그것과 비슷. 요새 유행인가? 나만 재미있었던 건 재미있었던 깨알 같은 부분이라면 미쳐 날뛰는 세계 시민들 중 브라질 리오 애들, 해변가에서 그레이플링으로 싸움, 사스가 주짓수와 발리 투더의 본고장. 이렇게 써주셨네요. 류은 지티킴님께서 이제 무술하시는 무도가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써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류은 지티킴님께서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다른 분들은 다른 세 분은 재미나게 봤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여튼지 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킹스맨 흥행하는 게 정말 뜻밖입니다. 요즘 좀 분위기가 진짜 이상하네요. 근데 그 스크린 공존 평화 공존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영화들도 함께 흥행하고 있고 뭐 지금 위플래시도 굉장히 흥행하고 있죠. 좋네요. 여러 영화가 같이 흥행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킹스맨 이거 비교 감상해봤습니다. 자, 제 댓글 읽어드리죠. 나를 찾아줘. 재감상했습니다. 다시 봐도 로자먼드 파이크 연기는 좋더군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벤 애플릭의 이상하리 많지 찌질한 연기도 좋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 장면을 녹음해서 빼먹다니 라면서 땅을 치고 후회한 장면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말쯤에 모든 진실이 관객과 남주에게 알려진 후에 남주와 여주가 샤워부스 안에서 서로 발가벗고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남주에게 도청장치가 있을까봐 피를 뒤집어 쓴 여주가 일부러 그곳에서 이제 진실을 토로한 거죠. 이때 막 서로 심각하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여자 주인공인 로자몬드 파이크가 자신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피 찌꺼기를 샤워기로 씻으면서 남주에게 샴푸 하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냥 딱 한 단어였어요. 샴푸 하면서 손을 딱 내밀어요. 머리 씻게 샴푸 달라는 거죠. 그쪽에는 샴푸 좀 달라 이거죠. 이때 남자 주인공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계속 심각한 분위기로 말하면서 샴푸를 쓱 건넵니다. 애초에 이 영화가 남녀관계 혹은 부부관계를 다층적이고 극단적으로 그린 작품이라면 이런 평가가 맞다면 서로 아무런 가시가 없이 발가벗은 채로 서로의 치부, 여자 주인공의 계획이라든가 남주의 용기 없고 찌질한 그런 서로의 치부를 손가락질하면서 막 심각한 얘기를 나누다가도 상대에게 필요한 샴푸를 건넬 수 있는 사이야말로 남녀관계, 부부관계가 아닌가. 이 장면이야말로 그것을 보여준 장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각 상황 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특수한 관계를 잘 드러낸 장면 같았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서로 지독하게 막 싸운 경우도 있잖아요. 막 싸우다가 밥을 먹고 식당을 나오면서 이 식당 맛이 없네 라면서 서로 아무렇지 않게 품평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랄까? 그런 게 아닌가. 제 예시가 좀 이상한가요? 자, 제가 본 재검상한 나를 찾아줘 였습니다. 제가 본 영화네요. 2010년 일본 영화입니다. 사와코 결심하다. 원래 제목은 강바닥에서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에서도 다룬 적 있는 행복한 사전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한 이별까지 7일 등을 연출한 이시이 뉴이야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사와코 결심하다. 사실 몰랐고요. 이걸 알고 찾아본 게 아니라 그냥 보다 보니까 이시 유야 감독의 데뷔작이더라고요.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은 미츠시마 히카리라고 하는데요.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도 아담한 그런 여배우입니다. 이 감독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때 영화를 찍을 때 부부 사이인 것 같진 않았고 그 이후에 결혼하지 않았나요? 여튼 간에 뭐 이 감독은 이쁜 여배우 건진 것만으로도 자신의 아내로 맞은 것만으로도 정말 성공했네요. 자, 이 영화로도 이 미치시바 히카리라는 여배우는 여러 상을 받았지만 이 여배우의 진면목은 소노시온 감독의 러브 익스포저라는 3시간 57분짜리 영화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쿄에서 5년째 어쩔 수 없죠 라는 신조로 살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이혼 남자 그리고 그 딸과 함께 아픈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하던 바지락 공장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여자 주인공이 신조. 어쩔 수 없죠. 나는 형편없는 년이에요. 등으로는 이 난관을 이기기 힘들죠. 남자친구가 고향친구와 바람나고 공장은 곧 도산할 위기이고 여자 주인공은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라고 생각을 고쳐먹는 거죠. 아,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여자 캐릭터가 참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참 무기력하고 표정도 참 그렇습니다만 후반에 결심하게 되고 변화를 겪게 되는 동기가 좀 약하고 뭐 그랬습니다. 나름 결말이 계속 궁금해서 끝까지 보긴 했습니다만 아버지를 화장한 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화장했는데 거기에 나온 그 뼈다귀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그 뼈들이 다 자연스럽게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빻잖아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잖아요. 여하튼 이간에 아버지를 화장한 후 나온 그 뼈다귀를 남자친구한테 냅다 던진다든가 똥을 먹고 크게 성장한 수박을 맛있다고 장례식 후에 먹는 그런 조문객 그리고 새로이 만든 회사 노래를 집단 최면 걸린 듯 힘차게 부르짖는 일본 특유의 어떤 집단 행동 분위기 그런 장면들은 참 기괴하면서도 웃기더라고요. 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죠. 어쩔 수 없죠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되겠죠. 제가 본 사와코 결심하다 였습니다. 자, 무슨 영화 보셨나요? 2월달 편 1부 2부 나누겠습니다. 1부 마지막 영화 읽어드리죠. 조선명탐정 2탄 요거 2월 11일날 개봉했었고 387만 기록했었네요. 예, 손익분기점 넘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순기로 빠는 댓글부터 읽어드릴까요? 조선명탐정 1탄은 극장에서 못 봤었고 집에서 봤는데 그냥저냥 시간 때우긴 좋은 영화 같았습니다. 2탄도 1탄과 비슷하구나 약간 나은 정도 같네요. 스토리도 평범하고 반전도 대충 다 알만한 반전들이고 액션은 별거 없고 김명민 오다수 콤비로 밀어붙이는 영화 같은데 제가 김명민씨 팬이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현희씨는 정말 이쁘네요. 중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했던 얼굴이 조관우 씨더군요. 연기 괜찮은 것 같기도 이렇게 써주셨네요. 다음에 산사춘님도 보셨네요. 메가박스 이수에서 관람. 조선명탐정 1편보다 별로지만 시간도 잘 가고 가끔 웃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쿠폰을 쓰기 위해서 아침부터 본 영화라 별 감상은 없습니다만 영화 속 조연 중 악사 역할을 했던 조관우 씨 열연은 정말 돋보였습니다. 완전 깜놀이라고나 할까요? 크크크 영화제에서 조연상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2015년 올해 강신의 영화제에서 산사춘님이 추천해 주십시오. 자, 트위터 쪽으로 사악햄톨님도 써주셨네요. 조선명탐정2 완전 대실망. 두 주인공보다 이연희와 조관우가 눈에 더 들어왔다. 웃으려고 갔는데 웃기지가 않으니 1편이라 다시 돌려보면 힐링해야 할 듯. 이렇게 써주셨네요. 세 분의 평가들이 다 다르네요. 여하튼 이번에 저는 이 영화가 참 기대가 됐던 게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힘든 속편이잖아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공이 속편에도 그대로 나온 그런 경우라서 투캅스 같은 것도 안성기 씨가 빠지잖아요. 2에서 그리고 3에서는 박중훈 씨가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좀 빨리 신세계 속편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세 분이 보신 조선명탐정 2탄이었고요. 제가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치죠.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한글을 읽는데도 잘 읽질 못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지? 자, 그럼 저는 조금 쉬었다가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